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우리 성경에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두 책은 시기는 약간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이라는 하나의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전체적인 연대기를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5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무리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 2년 뒤에 이제 성전 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성전 재건에 걸린 시간이 20년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바로 성전을 재건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그걸 미루고 미루다가 다리오 1세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계속 독려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성전 재건이 재개돼서 기원전 516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로부터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고부터 57년이 지난 그 이후에 에스라가 성인 남자 대략 한 1500명, 정확하게 성경에는 1496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1496명 성인 남자 기준으로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성전 건축까지 한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하면 대략 한 8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대했던 것은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대략 두 세대가 지난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들이 이제 이 터를 닦고 또 신앙적으로도 잘 정착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성전도 이제 지어졌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1차 때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포로 귀환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고토로 돌아가서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리고자 했던 열망이 가득했던 그 1500명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그 고토로 돌아가 보니까 그 땅이 황폐해져 있고 우상숭배가 가득해져 있고 또 여러 또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했던 것은 뭐냐면 지어졌던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선포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 에스라서의 쭉 이야기였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이 율법을 선포하고 전체 무리들을 모아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이후, 그 시간 이후로 1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인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3차 포로 귀환은 아니고요. 느헤미야를 비롯한 몇몇의 사람들이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걸 소규모 행정 사절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경위를 좀 살펴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슬로월이라고 하면 오늘날 11월에서 한 12월 겨울철 초입 정도 됩니다. 수산궁이라고 하면은 그 페르시아에는 네 개의 수도가 있는데요. 왕들이 주로 겨울철에 머무는 그 공간이 이 수산궁전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거는 그가 얼마나 왕의 측근이었나 이걸 잘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어쨌든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동족들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 포로 귀환했던 그 1차 때 2차 때 귀환했던 그분들은 그곳에 잘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형편을 묻는 거예요. 사실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 그 유대 땅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는 크게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거류민들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모두 다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대략 전체 국민의 한 10% 정도만 끌려갔다 그래요.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족, 귀족, 제사장, 학자, 기술자 뭐 이렇게 국가를 지탱하는 어떤 권력자들이거나 필요한 엘리트 계층들만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남아있는 90%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비천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을 얘기하죠? 10%에 속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끌려간 10%도 비참하지만 끌려가지 못한 90%도 비참한 겁니다. 그 땅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을 또 여전히 경작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미션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이 땅의 주인들은 누구냐면 귀족들이고 왕족들이고 그 당시 엘리트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이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이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그 땅에서 주인처럼 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방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통혼하고 문화를 교류하면서 새로운 혼합된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이방인도 아닌 사마리아인과 비슷한 새로운 어떤 종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율법의 일부는 지켰지만 순수한 여호와 신앙은 이미 많이 변질되었던 거죠. 그리고 70년이 흐릅니다. 두 세대가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희미해지게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말했던 1, 2차 포로 귀환자들이에요. 기원전 538년 1차로 5만 명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인도 아래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희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2차로 온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1500명이 왔는데요. 그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000명이 끌려갔다, 5만 명이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0년, 80년이 지난 이후에 5만 명이 돌아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페르시아에 정착해 살고 있고 그중에 진짜 신앙을 지키길 원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의 재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 정체성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거류민들 그리고 귀환자들 이 두 종류가 유대인들이 막 섞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두 그룹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귀환자들은 우리가 이 땅의 정당한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70년간 그 땅을 경작했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미 이 땅이 삶의 터전이고 자녀들이 태어난 그런 고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5절을 보면 이 갈등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거류민들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여기는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겁니다. 이건 단순한 땅 다툼이 아니고요,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 누가 약속의 땅의 상속자인가 하는 정체성 싸움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반대로 스가랴서를 보니까 포로 귀한 민들이 거류민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한 자들에게 있어서 거류민들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이다라고 경멸적인 호칭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1차 귀한 자들 5만 명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57년이라는 세월이 쭉 흐르는 동안 그들 또한 생존을 위해서 타협합니다. 타협하지만 또 거류민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방인과 통혼하고 안식일 어기고 십일조를 소홀히 여깁니다. 에스라가 2차로 귀환했을 때 목격한 게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울며 회개하고 또 사람들 모아서 같이 말씀 나누고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3년이 흐르고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은 충격적인 겁니다.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큰 환난, 능욕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1차 포로 귀환 이후 9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전히 그 뿌리가 없어요. 여전히 신앙적으로 약한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방어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없구나 이걸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레스터 그레비라는 학자는 성벽이 군사적 방어를 위해서 필요했다면 90년간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성벽이라는 그 상징적인 그 것들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영적인 상태가 현재 무너져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성막이 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12개 지파가 쭉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진영입니다. 이걸 하나의 우리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쭉 싸고 있습니다. 이걸 진영을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는 겁니다. 정체성이고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증한 어떤 경계를 심어주는 게 성벽입니다. 그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벽 밖은요 세속의 공간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져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참담한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다면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뭡니까? 가서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 기도가 끝날 무렵 보니까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어떤 직분인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그 왕에게 술을 따르는 직분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암살 시도 중에 제일 흔했던 게 독타는 거예요. 물하고 술하고 뭐 음식을 독타는 게 제일 흔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도 보면 기미상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때도 음식에 먼저 맛보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따라서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술 맡은 관원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술 관원은 왕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반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를 보니까 페르시아 왕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술 관원과 상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실제로 느헤미야서 2장을 보니까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 표정을 보니까 그가 평소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읽고 안부를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두 사람이 얼마나 돈독했는지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 느헤미야는 이런 자신의 위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그 전에 이미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에게 즉시 청혼해서 예루살렘 재건 허가를 받고 필요한 지원과 호위병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받게 되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인맥도 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중요한 건데요. 느헤미야가 즉시 행동하지 않아요. 곧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뭘 해야 될지 알것 같아서 곧바로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수일 동안 슬퍼하고 무려 4개월을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인애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 회개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과 자기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통회한 죄의 본질은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했다라고 통회한 그 죄의 본질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생각, 내 힘으로 일구어내겠다는 그 생각, 저 사람들과 통혼하고 교류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그 생각, 자기 중심성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들,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독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그 죄악의 쓴뿌리 가운데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욕심이 너무나 가득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진짜 회개해야 되는 마음 가운데 가득한 우상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확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식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모시는 그 회개가 그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 구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능력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그 선언입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왜 간절했냐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중심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만을 쏙쏙 빼먹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건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요, 변함없는 헤세드의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그게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의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력한 실제임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세상으로 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본 거예요. 4개월이라는 그 긴 침묵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가장 치열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뭘 가장 먼저 합니까? 인간적인 계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맞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한 가져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